네, 오늘은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이 일단 이사야서 말씀을 한 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의 말씀을 좀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사야서 44장 7절 말씀 한 절만을 우리가 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래된 백성을 정한 이래로 누가 나처럼 그 일을 외치고 밝히 알리며 또 나를 위하여 차례대로 그것을 제시하겠느냐. 그들은 지금 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임할 일들을 저들에게 보일지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저희가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먹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잠깐 인용됐던 그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창세기에 있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30장에서 이제 태어나는 장면이 있었는데, 실제적인 이야기는 이제 37장부터 시작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요셉이 지금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 면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100가지 이상 이렇게 공통점을 이제 찾아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라는 이 책 안에, 물론 다른 책들도 이제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그 계획, 구원의 그 모형도를 대단히 상세하게 이렇게 이제 창세기에 이제 그려놓으신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목동이었다 그랬죠. 예수님도 목자이셨습니다. 요셉이 악을 미워했고, 예수님께서도 악을 미워하셨습니다. 요셉이 참된 증인이었고, 예수님도 참된 증인이셨습니다. 요셉이 특별한 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특별한 복장을 입고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요셉이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았는데, 예수님 또한 자기 형제들, 형제 민족,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또 요셉은 장차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자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처음에는 요셉이 그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들을 거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먼 길을 떠나지요. 예수님께서도 하늘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먼 길, 그야말로 먼 길이죠. 셋째 하늘에서 이 온 우주를 거쳐서 지구까지 오셨으니까요. 이 먼 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을 찾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이제 그 음모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세웠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죽일 때 요셉의 형들이 어디 네 꿈이, 우리가 이렇게 너를 죽여도 네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이러고 조롱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순간에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기 전에 요셉의 채색 옷이 벗겨지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요셉이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고 이 형들은 태연히 요셉이 가져온 빵을 이제 앉아서 먹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유대인들은 태연히 자기 집에 각자 앉아서 그 유월절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고난으로부터 요셉의 형제들 중 하나가 금전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 동생을 팔아넘김으로써 은 20을 벌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그 형제의 이름이 유다였죠. 동일하게 예수님의 형제 민족 중에서 형제들이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 특별히 유다라 불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장면을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 이제 좀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이 요셉은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고자 사실 거기다 넣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삭이 제단에 번제단에 올려졌을 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듯이 비록 찌르려는 순간에 천사가 그것을 멈추게 했지만 이삭이 사실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구덩이에 요셉이 던져졌을 때 요셉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후에 이 오랫동안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냥 요셉이 죽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요셉은 어떤 의미에서 다시 살아나서, 그렇죠? 죽음에서 살아나서 건져져서 그래서 먼 나라로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었고 그 먼 나라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집트로 팔려가면서 이집트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대조해서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기절을 하셨거나 이렇게 죽은 척 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어요. 나는 내 생명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다시 그것을 취할 권세도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먼 나라로 가셨습니다. 셋째 하늘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왕으로 지금 이제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이집트로 이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39장에서부터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이제 이집트로 팔려왔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관리 호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종살이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이곳에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내내 요셉의 삶은 대단히 흠잡을 것이 없고 성결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같이 완전한 그러한 성결한 삶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요셉의 삶이 우리 일반인들, 일반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도 대단히 성결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요셉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그렇지 이렇게 참 17살 이후에 아마 한 18쯤 팔려왔다고 해도 30세의 총리가 되기까지 한 12년, 근 13년 가까이를 정말로 그렇게 어떤 마음속에서도 그렇게 기쁘게 참 이렇게 전혀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없고 이렇게 살았겠냐. 오히려 참 어쨌든 요셉도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원망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살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요셉을 예수님의 어떤 정확한 예표로 우리가 그렇게 보는 시각에서 다시 본다면 요셉의 삶이 대단히 성결했을 것으로,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대단히 신실하면서 어쨌든 물론 잠깐 잠깐에 어떤 이 원망이나 이런 게 있었을지라도 그러나 전반적인 그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단히 성결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요셉이 이제 이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종으로 비록 팔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하고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셉만 형통한 자가 된 게 아니라 요셉은 형통케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은 어디나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큰 이제 이 복을 주시게 되죠. 그래서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감독하는 자로 삼으면서 종인데 오히려 감독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맡기고 신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호사다마라고 할까요? 이게 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단어가 이제 마가 낀다 뭐 이런 게 사실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이제 한참 잘 이렇게 나가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일이 발생하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요셉이 용모가 어땠다고요? 예, 자매님들이 잘 기억하시는군요. 예, 인상에 남으셨죠. 예, 39장 6절 그 뒷부분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며 잘생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요셉이 누구의 아들이죠? 엄마가? 엄마? 예, 라헬. 라헬이 어땠죠? 예, 대단히 예뻤어요. 형제님들이 잘 기억하시죠. 예, 우리 저기 이창원 형제님께서 그때 휴양의 기간 동안에 그 라헬 이제 이야기 이렇게 이제 나왔을 때 라헬이 이제 본인의 뭐라 그러셨죠 그때 그 상상의 짝사랑이었다 이렇게 예 지금도 짝사랑이시고 예 그래 지금 이 엄마가 대단히 이제 예뻤기 때문에 아마 이 요셉이 대단히 용모가 준수했던 것 같습니다. 뭐 용모 준수해 일 잘해 유능해 이 사람이 가는 건 다 형통해 뭐라 그러죠 이런 거 요즘 말로 엄친아 그러니까 엄친아 엄친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대단히 이제 부도덕한 거죠 이 여자는 이런 이제 이 성적인 어떤 이 순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청년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하게 되죠. 그러나 이 요셉은 그것을 단호히 이제 물리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요셉이 이제 그 물리칠 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요셉은 계속해서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내가 행할 수는 없다 이러면서 부여잡는 그 옷을 그냥 내팽개치고 겉옷을 그냥 내팽개치고 그리고 도망하게 되었죠. 그랬을 때 이 사악한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을 증거물로 삼아서 남편에게 이 히브리 종 당신이 데리고 온 이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세상에 계실 때 죄 없는 성결한 삶 흠 없는 삶을 사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다 받으셨는데 죄는 없으셨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지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 털끝만큼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 못 받아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해결이 안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한 톨이라도 죄를 지은 분이라면, 33년 반을 살면서 단 하나의 죄라도 지은 분이라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은 게 아니라. 그럼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우리는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오실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거짓 증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라는 이 거짓 증인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수감이 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또한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엮어서 예수님을 죽일까 이렇게 모의할 때 거짓 증인을 찾았다는 성경 기록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보면은 이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거짓 증인을 구하되 아무도 찾지 못하더니, 그렇죠, 이게 뭐 흠잡을래 흠잡을 수가 없으니까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참으로 많은 거짓 증인이, 그래서 참된 증인은 없는 거죠. 그렇죠? 참되게 예수님이 뭔가를 잘못했다고 증언할 증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많은 거짓 증인들을 어쨌든 만들어 왔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입증되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두 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이자가 자기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했다, 뭐 이런 거로 이제 예수님을 걸어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8절에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분에게서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얘기해서 그분을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적인 범죄자, 범법자가 아니라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신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사야서가 대언했었고 누가복음 22장 37절이 이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과 범죄자들 가운데서 계수되셨다. 실제 범죄자는 아닌데 범죄자 취급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비록 이집트에 팔려왔어도 그러나 대단히 형통한 삶을 살았던 그 삶이 끝나버리고 이제 다시 또 고난을 받아서 이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니까 이 감옥에서도 또 관리하는 자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이제 그 이집트 전역을 통치하는 총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실제적인 어떤 정치 훈련을 어디서 받았겠냐? 감옥에서 받았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옥은 왕의 특별한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고위 간직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많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저런 온갖 이집트 구석구석의 이야기들을 다 듣게 되면서 이 정치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실제적으로 그런 유익도 있었던 곳이 이제 감옥이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감옥에 넣은 것이 요셉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요셉을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 넣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는 보디발이 너무 잘 알아요.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보디발이 너무 잘 알아요. 아,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자기 아내한테 이 당하겠다 싶어서 요셉을 아예 감옥으로 격리시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요셉이 이제 이 감옥에 갔을 때도 대단히 형통한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또 하나의 이제 특별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 이집트의 파라오는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나라 왕을 왕이라고 부르죠.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의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천왕이라고 부르죠. 또 뭐 중국의 왕을 뭐라 그러죠? 황제라고 부르죠. 뭐 어디서는 칸이라고 부르고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개 부르듯이 왕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명칭이 파라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이 파라오가 왕이 있는데 이 왕에게 특별한 신하들 중에서 잔을 맡은 자와 빵을 굽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먹는 그 음식과 관련해서 대단히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 왕의 정적들 또는 왕이 됐건 고위 관료들의 정적들이 그 자기의 어떤 정적을 해치우는 그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독사라는 것이죠. 그렇죠? 음식을 통해서 독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왕의 음식을 맡은 사람은 왕이 대단히 신임할 수 있는 이 국정원에서 다 조사해서 한 톨에 뭐가 이게 안 나와요. 신원조사에서 아주 깨끗해야만 그리고 아주 신임할 수 있어야만 이제 이런 걸 맡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을 해서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 사람들을 섬겨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감옥에 있는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꿈을 꾸게 되죠. 이 창세기엔 꿈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꾸고 나서 이제 대단히 답답한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요셉이 나한테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꿈을 해석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제가 꿈을 해석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제 꿈을 이야기했는데 이 요셉이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얘기는 제가 생략하고 지금 골자는 지금 꿈 얘기는 아니니까 잔 맡은 자의 우두머리는 3일 내에 복권이 돼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빵 굽는 자의 우두머리 이 사람은 3일 내에 이 사람은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완전히 두 사람에게 상반된 그러한 이 꿈 해석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이 꿈 얘기를 들었을 당시에는 한 사람은 기분은 좋고 또 한 사람은 기분은 나빴겠지만 이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감옥에 갇혀있는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꿈 얘기해주면 우리도 뭐 사주팔자 이렇게 뭐 점보러 가는 거 이렇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듯이 이 사람들이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이 요셉이 해석해준 대로 그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제 시대를 시대를 이제 앞부분으로 넘어가서 예수님 사건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과 함께 양쪽에 달렸던 두 강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함께 갇혔던 두 죄수 중에서 한 죄수는 살고 한 죄수는 죽듯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죄수 중에 한 죄수는 영원히 살게 되고 물론 그 십자가 처형은 당했어요. 그러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살게 되고 다른 한 죄수는 예수님 욕하며 회개하지 않은 채 죽음으로써 영원한 저주와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유사점이 이 둘 사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잔 맡은 자의 우두머리는 복권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한참 시간이 이제 지났어요. 만 2년이 지났다. 41장에 보니까 만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꿈을 꾸냐면 파라오가 꿈을 꾸게 됩니다. 왜 이렇게 꿈들을 자주 꾸는지 모르겠어요. 파라오의 꿈자리가 대단히 사나웠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보니까 이 암소가 꿈에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집트에서는 이 암소가 신으로 숭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 이야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이 대단히 많아요. 다양해요. 그 중에 이시스라는 여신이 있는데 이 이시스 여신이 지금 암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신들이 등장을 했는데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가 등장했고 못생기고 야윈 또 7마리가 등장을 했는데 이 못생긴 것들이 잘생긴 것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꿈을 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집트식으로 이 꿈을 해석하자면 신들이 서로 이 파괴하는,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는 그러한 어떤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로서는 대단히 꿈자리가 뒤숭숭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꿈을 이제 꾸게 된 것이죠. 근데 그 한 번만 꾼 것이 아니라 이제 두 번을 연속해서 꾸는데, 5절에 보니까 잠들어서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밀 이삭의 꿈을 꿨는데, 하나는 밀 이삭 줄기가 이렇게 자라는데 통통하고 이 좋은 그런 이삭이 일곱 개가 딱 맺혔고, 다른 연이어서 이렇게 이제 난 줄기에는 가늘고 마른 이삭이 이렇게 이제 일곱 개가 나오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할 자가 아무리 수소문을 해봐도 이제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이러한 어떤 꿈이나 이런 어떤 별자리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걸 해석해주는 이런 어떤 예언가, 뭐 점성술사, 마법사, 뭐 또 지혜자라고 불리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고대 사회에서는 대단히 좀 중요한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잡맡은 우두머리가 이제 2년 전에 자기가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을 회상하게 되면서 그 요셉이 이제 파라오 앞으로 불려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라오가 너 꿈 잘 해석한다며 이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10절에 41장 10절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일이 내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답을 주시리이다. 예. 자,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할 때 이것이 자기의 능력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해석을 나는 전달할 뿐이다,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사실 그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 아까 이 잠맡은 자나 빵 굽는 자들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했었고, 이번에 파라오 앞에서도 그 일이 내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즉 자기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받아서 전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자신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말씀하실 때 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제한되어 계시는 동안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것을 전하지 않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도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본 것만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것을 스스로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장 5절에도 보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둘 사이에 지금 본인의 어떤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것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공통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면서 결국은 이 요셉의 이 이집트 모든 사람들로부터 거의 신 같은 그런 존재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 위에, 이집트의 그 모든 사람 위에 요셉이 이제 높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너는 내 모든 집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1장 43절에 보니까 파라오가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제 마침내 세상의 모든 사람 위에 높여지실 분입니다. 아직 그게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실 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 즉 예수님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이 이렇게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집트의 최고 실제적인 최고 1인자로 등극하는 이 과정에서 이제 이 꿈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살찌고 잘생긴 그 암소 또는 통통하고 좋은 그 이삭이 의미하는 바는 7개씩이 의미하는 바는 7년의 대풍년이 앞으로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7년간의 대기근이 있을 것에 대한 이러한 예언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까지도 요셉이 파라오에게 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풍년의 7년 기간 동안에 새를 5분의 1씩을 새를 쌀을 걷어가지고 5분의 1이면 20%죠. 엄청난 거죠 사실. 그 양을 비축해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살 정도로 풍년이니까 그걸 비축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지혜도 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여기 이제 41장에 4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파라오라 온 이집트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손발을 들 자가 없으리라 하고 또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며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니라. 요셉이 나가서 온 이집트 땅을 돌아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그러니까 무슨 과자 이름 같기도 하죠. 사브낫 바네아라 이렇게 했다. 이 이름의 뜻이 뭔가? 사브낫 바네아의 이름의 뜻이 뭔가? 이 이름은 세상의 구원자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의 구원자 또는 세상의 생명의 통치자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는 다르게 해석하자면 생명의 풍성함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 생명의 양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들으면서 생각하셨겠지만 이런 모든 이름, 세상의 구원자라고 해석하든 세상의 생명의 통치자라고 하든 생명의 풍성함이라고 하든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든 이게 다 누구의 호칭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차 오실 이 메시아 예수님은 생명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시고 세상의 구원자가 되실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의미인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계시된 이름이었죠. 예수라는 이름이. 그런데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도 보니까 30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죠? 통치자와 구원자. 이게 지금 요셉이 받았던 새 이름 사브나바네아의 의미였습니다. 예수님 또한 앞으로 물론 이제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새 이름을 가지게 되시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으며, 이거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분께서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있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또한 새로운 이름을 하나를 더 받게 이제 되시는 것이죠. 자, 요셉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사실 유대인은 지금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어떤 씨를 보존하는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 이후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사실 그 씨를 이방 다른 사람들과 섞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삭을 아내를 얻을 때도 지금 자기 고향 쪽으로 이렇게 가서 아내를 얻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곱도 그렇게 해서 지금 친족에게서 이렇게 지금 아내를 얻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의 경우엔 보니까 지금 어때요? 이집트 아내를 얻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집트, 그러니까 이방 아내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냐?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결혼을 하네.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 아내를 구하는 문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에서 먼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고 참 선택된 사람이고 그랬는데도 나중에 첩으로 누구를 얻어요? 그두라라는 여자를 얻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 이삭 낳고도 한참 후의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불임의 원인은 아브라함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제 한참 후에도 지금 아들 또 하나를 얻어요. 어쨌든 그 그두라라는 그 여자가 이방 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 여기 요셉이 이방 여자를 얻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어떻게 보는 것이냐면 이게 이제 이방 아내라는 것이 신약에 와서는 교리적으로 볼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지금 이스라엘과 교회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내다 이렇게 부르셨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 교회는 이방인들이 섞여 있단 말이죠. 유대인은 사실 적고 대부분이 이방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아내, 장차 얻게 되실 이방인 아내, 즉 교회를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아스낫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자를 이제 아내로 얻게 됐습니다. 아스낫의 이름의 뜻은 아까 제가 이집트에는 신들이 많다 그랬죠. 그 많은 신 중에 니트라고 불리는 신이 있는데 아스낫이라는 이 여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니트 여신에게 바쳐진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니트 여신에게 속한, 니트 여신에게 바쳐진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낫이라는 여자는 요셉을 만나기 전에는 마귀에게 바쳐진 자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섬기는 그런 자였는데 이제 요셉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이 여자가 이대로 남아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 이방인들의 모습을, 이방인으로서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될 그 사람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본래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참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아스나처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이방인 신부를 교회를 얻으시는 것의 모형인데 사도행전 15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잠잠함에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이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제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렇게 소집된 그런 상태에서 이 이방인으로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율법에 속한 어떤 뭐 할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해야 되냐 받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로 이제 논쟁이 있을 때 야고보가 이제 말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몬이 밝히 말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얻으시는 그런 장면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이 이렇게 이방인 신부를 얻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꿈의 해석대로 실제로 7년의 풍년 이후에 7년의 기근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전역과 지금 지금 가나안 땅에서도 지금 양식이 없어서 이렇게 사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볼 때 전 세계적인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기근. 그래서 창세기 41장 54절에 보니까 요셉이 말한 것 같이 일곱 해 기근이 들기 시작하며 모든 땅에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그 이 주변의 모든 땅에 이제 이렇게 기근이 있게 되었습니다. 교리적으로 볼 때 이것은 교회 시대 이후에 있게 될 대환난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 신부 즉 아스낫을 요셉이 얻고 나서 이러한 이 7년간의 극심한 어떤 환난이 오는 이것이 교리적으로 보여주는 바는 교회 시대 이후에 있게 될 7년간의 대환난 이것을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근을 통과하면서 이 과정에서 요셉의 형들이 이제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면서 양식이 없는데 이집트에는 양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이 자기 아들 10명을 이제 베냐민은 빼놓고 요셉은 없어졌고 나머지 10명의 형들을 이제 이집트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여차여차 여러분이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대충 머리에 기억하시죠. 상세히는 지금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그래서 이 형들이 이집트에 양식을 구하러 찾아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요셉이 이제 자기가 요셉인 것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이제 덫을 놔가지고 이 형들을 곤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친동생 라헬 엄마 똑같은 엄마 라헬에게서 난 자기 친동생을 이제 데려오게 이렇게 하면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온 가족을 이집트로 이렇게 이제 불러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형들은 아 자기가 잘못했구나, 네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때 요셉이 그렇게 형들 살려주세요 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에게 너무 모질게 대해가지고 우리가 그 대가를 받는구나 이러면서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마침내 결과적으로는 요셉을 자신들의 통치자요 또 구원자로 이렇게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신약시대에 이제 교리적으로 볼 때 이러한 7년 대환난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형제들 즉 유대인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형제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교리적으로 볼 때는 형제 민족인 유대인을 같이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와 통치자인 것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이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에요. 스가랴서 12장. 이런 구절들이 교리적으로 좀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여러분이 좀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12장에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이거 무슨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게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얘기를 하는데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이랬어요. 구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분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아직 예수님 안 오셨어요. 지금 스가랴예요. 스가랴. 구약시대예요.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창으로 찔리시죠. 지금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하나님 자신이 찔리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실제로 누가 찔리세요? 예수님이 찔리시죠? 그럼 우리가 그 두 구절을 맞춰볼 때 신약시대에 오신 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누구로 계시되셨던 분과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계시되셨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다. 동등한 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개역성경에는 이게 성경 자체가 변개되어 있죠. 그들이 찌른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분명하게 그들이 찌른 나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찔린 것이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이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자 그래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 구절 중에 예언이 지금 일부는 성취됐습니다. 이분이 찔렸어요. 창에 찔렸어요. 못에 찔렸어요. 가시관에 찔렸어요. 그것은 성취되었지만 아직 그분을 바라보면서 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셨던 메시아가 맞았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구나를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깨달으면서 회개하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일어날 것을 지금 예언하신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볼 때 7년 대환난을 거치는 기간 동안에 이 7년 대환난은 실제적으로 3년 반 나눠서 후 3년 반이 실제적인 정말로 이 전무후무한 그런 어떤 환난의 기간이 될 터인데 이 기간은 야곱의 고난의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고난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위한 이 환난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형제들 즉 유대인들이 이 7년간의 이 기근에 해당하는 이 7년 대환난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와 통치자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 환난의 때에 이스라엘 즉 야곱을 위해서 예비된 피난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제 이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총 이제 70명의 이 이제 식구들을 이집트로 불러들여 가지고는 어디에 이제 정착하게 하냐면 고센이라는 지역에 이집트의 고센이라 불리는 그 지역에 정착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10절에 보니까 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그분께 아뢰되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같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 전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고센 땅에 거하소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식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떼와 소떼와 모든 소유가 나와 가까이 있게 하소서. 아직도 5년 동안 기근이 있으리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모시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특별한 지역을 예비해서 이 이스라엘, 즉 야곱을 보호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 7년 대환난을 지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특별한 피난처를 마련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지금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산의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린다. 이것이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이스라엘인 것을 우리가 문맥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사람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산의 아이가 태어난 민족이니까 이 여자가 지금 의미하는 것이 이스라엘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여자가 여기 보니까 그녀의 아이가 채워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좌에 이르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매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1260일은 개월수로 바꾸면 42개월, 42달이 되고 이것을 연수로 바꾸면 3년 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3년 반 이 대환난 기간 동안에 여자가 거기에서 도피해서 이제 살아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대환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위한 특별한 피난처를 지금 마련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서 13절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산의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라. 한 때가 1년입니다. 두 때는 2년이에요. 그러면 더하면 3년이죠. 반때는 반년이에요. 3년 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260일, 3년 반, 이 기간 동안에 광야의 어딘가로 지금 도피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지금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환난 기간 동안에 보호받는 장면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 이제 이 형들과 이렇게 이제 만나고 또 자기 아버지를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형들을 처음 대면한 날, 그게 창세기 42장 24절에 나오는데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집트에 다 오고 그리고서 147년 동안 살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안갚음을 할지도 몰라 이렇게 이제 염려하고 있을 그때 그러면서 목숨을 구걸하는 그 순간 창세기 50장 17절까지 요셉이 울었다 하는 기록이 한 7번 정도가 나옵니다. 요셉이 울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신 장면을 떠올리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을 때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서 슬피 우셨다 이랬어요.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슬피 우셨어요. 또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Jesus wept. 영어 성경으로 제일 짧은 구절이죠. 한글도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그 구절에서도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제 그 마리아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같이 우시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며 자기 형제의 민족들을 보며 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은 자기가 이렇게 이집트로 팔려와서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이 표면적으로는 형들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겪은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 계획이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에서부터 보면, 여러분이 다 찾으셔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부터 요셉은 이 모든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에 주가 되게 하셨으며 또 온 이집트 땅의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자, 요셉은 자기의 모든 고난의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형들 때문이었지만, 그러나 그 계획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또한 자신의 이러한 고난의 이유가 유대인들 때문이 아니라, 뭐 유다, 가론 유다가 배반을 해서, 뭐 빌라도가 판결을 잘못해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들인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자, 조시던 분들도 결론 부분만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한 아이가 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악을 미워하고 정직했고 참된 증인으로 자라났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서 목자가 되는데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특별한 옷을 만들어 입힙니다. 이 아이는 장차 자기의 모든 형제들로부터 경배를 받을 것이 미리 예언되어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이 아이의 형제들은 이 아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심 때문에 이 아이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졌지만, 형제들은 그것을 이 아이를 죽일 기회로 이용했습니다. 이 아이는 형제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옷 벗김을 당하고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이 아이가 죽음의 공포에 처해 있는 그때에 형제들은 태연하게 앉아서 아버지가 보내신 또는 아버지가 제정하신 그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형제들 중에 유다라 불리는 형제에게 노예값에 해당하는 은전을 받고 팔려서 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이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살려내셔서 먼 나라로 보내시고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당하는 고난은 두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형제들을 위한 또는 형제들로부터 당하는 고난의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을 위한 또는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당하는 고난과 지금 형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인 형들에게 당하는 고난, 제가 이 두 개를 지금 분리한 것입니다. 자기 형제들에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도 이 청년의 삶은 죄의 유혹을 이기는 성결한 삶이었고 의로운 삶이었지만 거짓 증인에 의해 부당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함께 있던 두 죄수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의 말에 따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다른 하나는 멸망당해 죽었습니다. 자기 형제들을 위해 눈물을 흘린 이 사람은 마침내 처음의 예언대로 온 세상에서 높여지고 세상의 구원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이 사람이 또한 이방인 아내를 얻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과 장차 일어날 일을 깨달아 아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서 나왔다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의 예언대로 세상에 큰 환난의 시기가 임했고, 그 시기를 거치면서 이 사람의 형제들 또는 형제의 민족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 사람을 마침내 자기들의 구원자요 통치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형제들 또는 형제 민족은 이 큰 환난의 때 위기를 모면할 도피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토록 큰 고난을 당한 것은 표면상으로는 형제들의 시기심 때문이었지만 보다 큰 틀의 그림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까? 예. 요셉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두 사람 다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어떤 것이 요셉의 이야기고 어떤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요셉과 예수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700년 이상 떨어져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일치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약은 구약 안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서 그 의미가 드러난다. 구약 안에는 신약에서 일어날 일들의 그 이야기가 이렇게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을 것입니까? 이런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에서 내가 이사야서 44장 7절 내가 오래된 백성을 정한 이래로 누가 나처럼 그 일을 불러오고 밝히 알리며 또 나를 위하여 차례대로 그것을 제시하겠느냐. 그들은 지금 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임할 일들을 저들에게 보일지니라. 누군가가 참신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지금 있고 앞으로 임할 일들을 차례대로 한번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제시해봐라.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그걸 제시해봐라.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참신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러한 모든 것을 듣고도 이것이 인위적인 짜맞추기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억지로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에 한 톨의 어김도 없이 이 모든 것이 성취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대단히 많은 부분들이 이미 성취되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면서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모든 것이 순서대로 그렇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고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고 거짓 평화조약이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들 간에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시기에는 엄청난 이 자연재해와 함께 경제적인 완전한 파탄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상품 매매를 못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믿고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또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굳건히 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